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시편으로 모시겠는데요. 오늘은 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암송하는 또 귀하게 은혜를 받고 있는 23편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아마도 22편이 없다면 무의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22편을 통해서 우리는 조화를 이루는 세 개의 시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편들은 22편, 23편, 그리고 24편인데요. 그것은 목자의 시편들이라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시편들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2편에서 주님은 선한 목자로 등장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 23편에서 주님은 위대한 목자로 등장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이 히브리서의 끝부분에 나오는 축도에도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히브리서가 어디냐면 13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은 주님을 위대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편에서 예수님을 목자장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과 같은 거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22편에서는 십자가를, 23편에서는 막대기와 지팡이, 그리고 24편에서는 면류관, 그러니까 왕들이 쓰는 면류관이 있잖아요.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2편에서는 또는 구원자로, 23편에서는 만족해 하시는 분으로, 24편에서는 주권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22편에서는 반석이 되시고 예수님께서요. 23편에서는 나타나는 분이시고 24편에서는 장차 오실 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22편에서는 돌아가셨고요. 23편에서는 살아 계시고요. 24편에서는 다시 오실 분으로. 22편에서는 과거를, 23편에서는 현재를, 24편에서는 미래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2편에서는 양들을 위한 주님의 생명을 말하고요. 23편에서는 양떼를 위한 사랑을, 24편에서는 장차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빛을 주시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시편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지 참 그 하나하나가 너무도 귀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친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매기 성경 강해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친숙한 시편인 23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의 어떤 것도 기록된 본 구절처럼 널리 알려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통이나 개혁이나 유대인들 그 누구나 이 시편을 다 암송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종파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편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편을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시편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친숙히 암송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 짧은 한 여섯 구절로 되어 있지만 본 시편에 대해서 많은 글들이 쓰여졌어요. 이것은 마치 게티스버그의 연설처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몇 마디로 표현하지만 표현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많이 말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아니 뭐 조그만 말이지만 그 말씀 안에 참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하는,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참 시편 23편은 짧은 시인데요. 이 시편 23편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 시편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암송되는 성경 구절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여느 속도로 말을 해서요. 시편 23편을 읽는 데는 한 45초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이것은 철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신학적인 표현도 아니고 법률적이거나 과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진솔하고 엄숙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본 시편에 관하여 생각해야 할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다윗이 저자라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항상 이와 같은 질문들이 제기되지 않나 싶어요. 그것은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이 시를 썼는가 아니면 왕으로 있을 때 썼는가 그런 내용들인데 뭐 그 대답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만 프랭크 몰간 박사는 본 시편을 늙은 목자의 노래다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옳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구원자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것이 진짜 진솔한 것이지 젊은 청년이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좀 왠지 어울리지 않잖아요. 라고 본다면 이 23편은 아마도 왕으로서 그의 황혼역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경건한 해석자들의 일반적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을 지낸 사람입니다. 아마 그 자연과 함께 지내면서 그의 정서가 다 무르익었겠지요. 그러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그러한 정서들이 서정적인 내용들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했겠습니까? 잊을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는 미숙한 애숭이가 아니라 충분한 경험을 쌓은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만년에 이르러서 자기의 파란만장했던 생애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이때 기록한 시편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보좌에 있는 그 늙은 왕은 목동 소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갖 풍상을 겪어왔던 것이죠. 그는 승리를 얻었고 또 많은 어려움을 체험했던 노련한 병사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노래할 때도 있었고 어두운 그늘 속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험과 시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에는 미숙한 어른이 아니라 미숙한 그러한 이론이 아니라 오랜 생활 가운데 나온 성숙한 판단과 열매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본 시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구절로 시작이 되는데요. 어떠한 근거로 나의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죠. 본 시편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이 시편 23편은 다윗 자신이에요. 자신의 진솔한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2편, 23편 그리고 24편이 모두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목자이신 주님을 알기 전에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을 따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기 전에 시편 22편 그 내용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목자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찬송 전에 시편 23편이 어떤 시편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함께 살펴보았고요. 서론적으로 살펴보았어요.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23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인도하신다. 라는 표현 너무 좋지요. 그분과 나, 하나님과 우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이신 것을 고백하시나요? 1절은 하나의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귀납법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또 듣기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고백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고백하실 줄로 저는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구속하심,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주님과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너무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실 것이다. 참 이거 말하기는 쉽지만 다윗이 그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우리가 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선언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안전이 필요합니다. 나는 한 마리의 양, 곧 어리석은 작은 짐승에 어리석은 작은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삶 속에 있어서 목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목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목자를 우리가 모시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그 텔레비전에서 그 스포츠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미국의 한국계죠. 미셸 위라고 하는 위성미죠. 우리 이름으로는 얼마나 골프를 잘하는 지금 17살인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로 얼마 안 있어서 입문할 거라고 그러는데 프로로 들어가면 한 연봉이 한 1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아네카 소레스탐이 한 60억 정도 받는다고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액수죠. 그런데 그 미셸 리가 훌륭한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노련한 많은 베테랑 골퍼들을 키워낸 훌륭한 캐디를 영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디를 통해서 미셸 위는 훌륭한 골프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뉴스를 오늘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나는 뭐 능력이 있다. 나는 뭐 잘할 수 있다. 그러나 나만 가지고 되냔 말이에요.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거란 말이죠. 다윗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나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에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는 멸망치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와 동일한 고백이, 이와 동일한 그 귀한 어떤 헌신들, 약속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양에게는 안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먹이가 필요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것은 충분한 먹이를 의미합니다. 양을 아는 사람들은 배가 고픈 양은 땅에 눕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양이 푸른 초장에 눕는 것은 배가 부르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제를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러니까 우리를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양들은 소용돌이 치는 물을 보면 놀랍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하죠. 또한 고여있는 물은 여러분 그 양들이 물을 먹는 데 있어서는 그 좋은 물이 아니죠. 왜냐하면 썩은 물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들은 돼지가 마시는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오늘날 육체적, 정신적 휴식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혼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5편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었으며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저는 그 모든 것에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자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윗은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죠. 다윗은 범죄하여 우리를 떠나 헤매는 양이 되었으나 목자가 다시 찾아준 것과 같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자기의 목자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 양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은 양떼를 몰지 않고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양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기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죽음은 최대의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지 임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매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커다란 계곡을 향하여 출발한다고 하는 어느 시인의 표현이 적당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떠한 위험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막아주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우리를 막아주시니까요. 우리는 되는 거죠. 5절, 6절 마지막 절을 우리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두 개의 구절에는 목자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소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기에는 풍성한 열매와 충만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하는 걸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종종 해야 되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우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래와 같이 말했던 어린 소녀가 생각이 나는데요. 주여 나의 잔을 채우소서. 나는 많이 가질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이처럼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넘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본 시편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목자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거쳐서 마침내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씀이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알다시피 우리는 그렇게 값진 양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훌륭한 목자이십니다. 그 훌륭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 감사한 일이요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편 24편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24편도 23편과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 그 목자가 나를 이끌어준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어떻게 이끌어주냐면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다음 24편으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 신간 나쁜 감정과 내적 갈등을 이기는 법을 제시한 해럴드 세일러 박사의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법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